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오늘 복음인 마태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그 복음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말씀이 됩니다. 마르코 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과 함께 공생화를 시작하시는 것으로 나오죠. 마르코 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분도 그렇게 외치시죠. 이 하늘나라라는 그 단어로만 본다면 뭐 나라, 장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신학적으로 연결시켜보면 하늘나라와 하느님은 같은 단어,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느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거리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죠. 하지만 언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거리, 하느님의 장소, 하느님의 시간을 온전하게 담는 것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죠. 하느님은 언제나 인간의 장소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자주 바치는 영광송에서 그 초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하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은 단어의 뜻 그대로 이전에는 멀었다가 지금은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전에도 여전히 바로 곁에 있었지만 인간이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 한계가 바로 구약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구세주인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전에 자각하지 못하던 하느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 그분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느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심을 깨닫게 되는 모습이 왜 중요한 걸까요? 하느님이 내 옆에 계심을 깨닫는다는 것의 전제 조건은 하느님이 계시다, 하느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은 하느님은 너희들 옆에 계신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존재하신다라는 진리가 왜 진리가 되고 그 명제가 진리가 되는 그 명제가 왜 인간에게는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될까요? 하느님의 존재가 바로 세상의 바탕을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의 바탕은 사랑일까 악일까에 대한 고민에 하느님의 존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바탕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아니면 뭐 사랑일까요 뭐 미움일까요? 뭐 우리들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뭐 무슨 당연한 것을 묻는가 당연히 사랑이지 않은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반면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현실 이 세상의 현상이 주는 숱한 잔인함과 그 잔혹함과 또 부조리함 때문에 설마 악이 근본일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 문제가 쉽지 않은 이유는 그 해결에 대한 궁극적인 권한을, 그 능력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중국의 제자백가라고 하는 동양사상에서 인간의 근본이 뭐 세상의 근본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에 대한 논쟁들 안에서 우리는 그 바탕을 살피는 것이 인간에게는 언제나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상가 맹자는 인간의 성선설을 주장했죠. 학교 다니실 때 이거 많이 외웠지 않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데 이후의 경험에서 악을 습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동양의 다른 사상가 순자는 반대로 인간의 성악설을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후에 법으로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서 순화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양의 근대 계명주의 시대 때 사상가 존 로크는 따블라라사라고 얘기해서 해석하면 비어있는 서판, 빈 칠판 의미를 하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도 또는 악하게도 태어나지 않고 빈 종이처럼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그가 하는 경험과 선택이 덧붙여져서 인간의 선함과 악함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인간의 문명은 이 세 가지 주장에서 어떤 한 가지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죠.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하고 지금도 발달하고 있다는 현대 세계에서도 벌써 길게는 2000년이 훌쩍 지난 사상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여전히 논쟁 중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세상의 바탕, 세상의 근간이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근본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이거나 현상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여전히 여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느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양극단의 주장이 인간 세상에서는 여전히 공존을 하고 있죠. 심지어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 주장의 무게중심이 옮겨 다니게 되고 그래서 어떤 시대는 인간에게 아주 잔인한 시대가 되기도 합니다. 뭐 잔인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를테면 현대는 윤리나 선의 문제를 이익의 문제가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선한 쪽이 되는 좋은 쪽이 되는 이 자본주의 형태의 자본윤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대입니다.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월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대접, 선한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그들이 중간에 그 권력을 잡거나 그 재력을 잡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권력과 재력을 쥐게 되면 사람들은 이내 그 과정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들의 생활에 집중하고 그 생활을 부러워하고 그 생활의 주인인 그들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력과 권력을 지려고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시대가 그렇게 권력을 줬고 재력을 줬고 그렇게 이익을 조추면서 그 이익이 모든 윤리와 가치를 초월하는 듯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한편에서는 그런 사회의 모습,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회의하고 참 본질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편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꾸준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대다수가 이익을 쫓고 그리고 세상의 주류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안에서 잔인함을 수행하고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조리를 통해서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참 가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부조리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세상의 근본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꺾이지 않는 희망을 주는 그 힘의 근본이 많은 경우에 바로 하느님의 존재가 됩니다. 하느님의 그 존재가 세상의 바탕은 사랑이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말해왔고 말해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말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근본에 대한 답은 인간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그 답을 건네주지 않는 이상 인간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세상의 근본에 대한 답을 주시죠. 세상의 근본은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세상의 주인이 되는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이 탄생했기 때문에 세상은 어쨌든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서도 사랑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느님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때문에 하느님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그 사명,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사명, 그 하늘나라가 그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선포에 대한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이 되고 그 숙명 안에 핵심이 되는 그 사랑에 대한 계명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 되고 또 희망이 되고도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느님에게 자유를 받았습니다만 그 자유는 이성 안에서도 작동하고 또 욕망 안에서도 작동하고 선 안에서도 작동하고 그리고 악 안에서도 작동을 하기는 합니다. 인간은 그 자유를 하느님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또 다른 많은 이들이 그 귀한 자유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서 세상은 언제나 부조리와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은 그 부조리 속에서 당신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요. 그분이 세상을 이긴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이라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용기의 모습이 되죠. 그 용기 속에서 또 세상의 하늘나라를 또 온몸으로 또 온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